말씀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 므낫세의 통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어떠한 왕이냐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말년에 그가 교만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했고 전반적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도 우상숭배했던 사람이었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또한 우상숭배했던 왕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를 전후로 해서 다 우상숭배했던 왕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이 히스기야 왕과 대조되게 므낫세는 2절에 보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종결되어질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입장 판단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결국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바로 3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는 우상숭배를 근절했던 왕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제거했습니다. 바알의 신을 다 파해버리고 부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상숭배를 완전히 제거했던 근절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타파해버렸고 부숴버렸고 제거해버렸는데 그 없애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들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이 하나님의 전에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분향해야 될이 하나님의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호와의 전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의 일월 달과 별들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달과 별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몰렉 신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인데 이 몰렉 신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서 죽이는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그런 인신 예배를 드립니다. 인신 제사, 인신 제사라고 합니다. 아들들을 사람을 그 아들들을 죽여서 불태워서 그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런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아주 패역한 우상 숭배를 이 므낫세가 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모든 점, 그 다음에 이런 아주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거 신접한 자, 한국 같으면 완전히 굿하는 거죠. 굿. 무당을 해서 점치고 굿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점치고 사술과 요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었는데 결국 여호와를 진노하게 합니다. 이 완전히 이건 귀신 푸닥거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뭐라고 합니까? 반면에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자기가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결국 이 아로새긴 목상, 또 다른 목상까지 세웁니다. 근데 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을 해도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아로새긴 목상, 우상을 갖다가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상에게도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도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제단,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이 아로새긴 목상을 세웠더라. 근데 이 성전이 뭡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장소입니다. 제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이 영원히 두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율례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의 어떻게 됩니까?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영원히 그곳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8절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유다 백성들과 이 므낫세는 어떠한 죄를 졌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면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범죄, 우상숭배의 범죄, 정도, 깊이,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이방 족속들을 왜 멸하셨습니까? 그들의 죄가, 그들의 우상숭배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게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그런 범죄가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이 쫓아냈던 그런 이방 국가, 이방 열방 국가들, 우상숭배했던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모든 열방 족속들보다 더 심각한 범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심각한 범죄에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무감각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까지 제단에 바치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심각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신제사까지도 자행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 이르셨으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뭐냐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됐다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워닝을, 경고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결국 잡혀가게 합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합니다.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을 때, 하나님 그로 하여금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쇠사슬 결박해서 잡혀갔을 때, 회개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왕들보다 더 큰 죄악을 행했고 그 주변에 있는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악을 행하고 가장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므낫세가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12절을 보면 그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완전히 쩔었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에 푹 빠져가지고 그 어떤 왕들보다 가장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위에 있는 열왕들보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왕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고 합니다. 겸비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환난을 당하여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겸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참 기도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참된 기도죠. 평상시에 하나님을 간구할 수 없었던 자가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뉘우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겸비했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았던 자가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므로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가 아무리 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가 우상 숭배를 했더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를 완전히 잡혀가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는 것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가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뉘우치고 그곳에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그를 다시 들어주 그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게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냥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구에게 이런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환난 가운데 환난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 여기 겸손했다는 것이 단순히 조금 겸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겸손했어요. 왜 겸손했습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안 것이죠. 우상 숭배한 것이 잘못된 죄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 어떤 열왕보다 그 어떠한 세대나 그 어떤 주변의 국가보다 가장 우상 숭배를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간구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런 간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런 겸손한 기도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여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 어떤 왕도 우상 숭배했던 왕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대목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됩니다. 왕위를 회복합니다. 다시 왕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에서 그를 다시 돌려보내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왕이 앉게 하시고 돌려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십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그 왕위를 다시 되찾게 해주십니다. 그 왕권을 다시 부여해주십니다. 불가능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지요. 긍휼과 사랑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므낫세가 고백합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 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진정 하나님의 전능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그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을까요? 바로 그 겸비한 기도입니다.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간구하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런 겸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간구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